오늘 두 번째 사무엘상 강의의 제목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인 오감을 가졌지만은 육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책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그분 보시기에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때를 따라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내 꿈과 야망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들어 가며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이 놀란 구원의 길이 성경에 계시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목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만났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도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고통 속에서 행복을 꿈꾸고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보통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당연히 받을 걸 여겼지만은 많은 한을 품고 평생을 한을 품고 등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불임한 고통과 어려움, 주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모욕을 가슴에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유익으로 만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고난과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일하시는 놀란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장을 계속 연결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던 간절한 기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를 드렸는데 세 가지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다 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아니에요. 여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균 우는데 약 16개월을 소모한답니다. 깐난 나이부터 청소년 때 감성이 민감할 때,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가까운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답답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서러울 때 눈물을 흘린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눈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에는 파워가 있어요. 강한 남자도 여인의 눈물 앞에 약해집니다. 자녀들의 눈물 앞에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고 자녀 편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를 해도 부모는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용서해주고 궁휼히 여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기도의 시가 나오는데 눈물로 드리는 여러 기도시들이 소개가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은 특별히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부끄러운 부분을 자비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바로 한나가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그랬었어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선하여 드린 기도였었습니다. 1장 11절로 가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코 한풀이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해코지했던 자에게 대한 복수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의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별되어 기르겠다는 약속의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마음,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를 드릴 때 소원의 기도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셔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나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받고 나는 약속을 행할 어떤 의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천군천사를 통해서도 약속을 지키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약, 약속의 관계 깨지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나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었습니다. 1장 12절로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기도했습니다. And she continued praying before the Lord. Continue, 쉬지 않고. 어떠한 응답에 주짐은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보고 저 여인이 한이 많아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구나. 술 먹지 말라. 술을 끊으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러지 않아도 민감한데 큰 상처가 되고 애따 모르겠다. 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보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상처를 주는 말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심정이 너무도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고 엘리 제사장도 오해가 풀리고 한나를 향해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한나의 믿음이 위대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해도 새로운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에 먼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나의 믿음을 깨끗하게 준비시켰던 거예요. 응답을 지키시라도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일을 그 기도의 지연 속에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당장 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푸는 자가 없으면 여지 묶여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문제만 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갈급,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응답이 아직 없다 해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한나의 이런 놀란 믿음의 기도가 1장에 소개됩니다. 2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고 입을 딱 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란 기도의 시가 2장 1절부터 11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나 한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그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 옥동자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분이나 핍박이 떠나고 이제는 당당하게 오히려 내가 한번 그에 대한 응징의 그 시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슬픔의 환경에서 이제는 다 벗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기뻐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나의 심정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벅차오르게 된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것을 감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은 이따가 때가 되면 다 떠나지만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 사람의 멋진 외모, 지식, 부,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 나중에는 떠나가는 것이죠. 이것만 보고 감사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거립니다.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고난의 슬픔의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그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지요. 한나가 너무도 심한 이 고통과 절망을 겪으며 발견한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점잖고 아주 위험이 가득 차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참된 하나님이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잡신들이 있고 그 신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가 있지만은 그런 수준의 종교의 신의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상품 광고를 보면은 차별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다른 경쟁 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두자 해서 이것을 초격차라는 말도 이해합니다. 극도의 혁신을 이루어서 다른 회사에서 도저히 흉내 낼 수도 없고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 하는 것이죠. 초격차입니다. 이 말씀을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했습니다. 이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성도들을 도우신 방법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격차,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보면 그래요.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허구라, 상상이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모세를 통해 보여준 열 가지 재앙들, 홍해 바다를 건너 그 안에 하웨이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40년 동안 한 민족이 한 끼에 빠짐도 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해 주시고 그냥 걷기만 해도 한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의 승리, 13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망하게 되는 그 전쟁,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다른 신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동굴 속에서 숨었을 때 지은 기도의 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울이 자신을 경쟁자로 여겼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숨고 숨다가 나중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는 창과 화살이 계속 겨누고 있는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시편 57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심.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어떤 요새보다도 강한 요새는 동굴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7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우리가 찬양, 복음성의 찬양곡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뭐든지 잘 풀릴 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마음이 어디를 봤어요?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준다면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을 때 선물만 보고 즐거워하면 이것은 신앙이 위험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말하기도 하죠.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주셨을 때일수록 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낙담에 빠지지만은 여기에 눌리진 않아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실망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온전한 믿음의 이름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한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셨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 기적을 체험한 한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그대로 듣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가 하는 모든 말 듣고 기어졌다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교만한 말, 조조한 말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그래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신다고 나름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들으세요. 악한 자의 저주를 거꾸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그 말을 부끄럽게 다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데에도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뭘 들으신다고 해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His actions are weighted.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거울이 올 때 먼지처럼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서양 그 유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문화, 문명,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엠파이어였어요, 정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로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권위를 가진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란이란 그 나라가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바벨론의 그 제국을 꿈꾸자 해가지고 뭐 핵무기도 만들려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온 그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을 통치하자는 그 야망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당시에 전국 각지 흩어져 있는 강료들, 왕족들,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큰 생일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힘께나 쓰는 모든 권력가들이 다 모인 곳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일을 맞이해서 이 축제를 빛내기 위해 우리 선왕 느부갓네살 대왕이 저 쩡한 나라,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 쓰는 그 기물들이 있는데 여호와 신 얼마나 미약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우리가 그 성전에 쓰는 그 기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술을 담아 마십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금으로 만든 그를 가지고 그것으로 술잔으로 잔을 마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윤회장 중앙 촛대에 세워둔 맞은편에 하얗게 칠한 그 벽에, 하얀 벽에 몸통도 없이 팔이 잘린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빨간 글씨를 쓰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로마 다니엘서 5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얀 석고벽에 기록된 빨간 글자가 뭐예요? 메네메네데겔 우마르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벨사살을 다 지켜보다가 이제 너의 시대는 다 끝났다, 딱 스탑 신호를 내린 거예요. 실제로 그날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들 그가 자기의 생각에 빠져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날을 끝을 맺게 하셨습니다. 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 한 국가, 기업,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면은 모든 것을 중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처지를 마음 먹으신 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오늘 본문 3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사람의 저울처럼 시대나 환경이나 그 분위 속에서 그 저울의 규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한 공의로운 저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부터 돌팔매질, 모욕과 조롱을 받다가 50년, 100년이 지나서 아, 이 사람은 정말 그 시대의 위대한 애국자였구나. 그렇게 달라지는 평가가 얼마나 자주 나오게 됩니까? 사람은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울을 완전한 저울로 가지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서 A를 맞아도 하나님의 평가에 F를 맞을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의 F가 하나님 저울에는 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거나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가난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연단, 겸손케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 때가 될 수 있고, 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소명을 위한 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욥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다시 넘치도록 부를 채우지 하셨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꼭 재물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성공이고 행복이 온다, 이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퇴일으키시는 빈곤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규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에 복을 받아야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졌던 소년 강영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수로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에 차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간증지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망과 탄식과 세상 한탄함이요,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같은 믿음과 열정과 확신을 주시게 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전쟁 고아가 됐지만 미국에서 워싱턴 주 연방 상원 5선을 한 신호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살 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이제는 생고아가 됐어요. 거지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매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15살 때 미군 부대에 하우스 보이로 일하다가 그곳에 일하는 미군을 만나게 되고 미군으로부터 입양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17살의 이 신호범이 뉴에 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독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해서 졸업장을 받게 돼요. 학교는 못 다녔지만 나중에는 대학을 다니고 대학 교수가 되고 한인 최초로 처음으로 미국의 국회에 입성해서 상원의원이 돼서 5번까지 당선되고 몇 년 전에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간증도 동일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소매치기가 서울역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이 소년이 미국의 상원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시도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심을 주시고 성령을 전으로 삼았다는 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헌신한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이 놀란 은혜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 악인들, 아무 말 못하고 마지막 결정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들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깨닫고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받은 기도 응답의 선물만 보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내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무한한 사랑, 값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런 믿음이 고난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시가 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핸들은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겨울을 잡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틀을 뿐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나가 발견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시련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망이 되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보이고 고난이 유익이 됨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주의 영광 기쁨에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한나처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도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한나가 누렸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